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핵 군축을 목표로 이날 실무 접촉을 진행한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차관이 각각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전 이후 미러 주도로 진행된 핵 군축 체제에 중국을 추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제네바 협상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공식 탈퇴를 2주 정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초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신형 9M729 미사일 등을 통해 INF를 위반했고 유럽인과 미국인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6개월 안에 러시아가 관련 미사일 체계를 전량 폐기하지 않는다면 INF는 공식 파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EU는 오늘자 관보를 통해 개인 57명, 기관 9곳 등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으로의 여행이 제한되고 EU 역내 자산 동결 등이 계속 집행됩니다. EU는 어제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 갱신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EU 측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융사기 연관자 4명을 지난해 4월 19일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단에는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지금보다 개인 제재 대상이 2명 많았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변한 것은 대상 추가보다 개인의 사망 등 신변 변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이 남측과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려고 하는데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이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측과의 합동군사 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며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미국과 한국 당국이 한국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는 19-2 동맹 연합 유기갈 연습은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연습이 자신들을 겨냥한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오늘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S-400 미사일을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대중연설에서 S-400 반입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하고 미국은 그 미사일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시내 가호로 2020년 4월까지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어서 S-400은 우리나라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라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와 이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 첫 인도분을 지난 12일부터 들여놨습니다. 유엔이 남아시아 일대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등지의 몬순 폭우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 이재민들에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히고 유엔은 각국 당국과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을 비롯한 남아시아 일대에 계속된 폭우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백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지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실무 협상에는 미북 양측이 이전과는 다른 아이디어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move to bring them back to the table. I understand that U.S. is
인권유린이 심각한 나라들의 실태를 알리는 억류 국가 주간 행사로 열린 미 의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동등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구름 많고 함경 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양측이 이전과 다른 아이디어로 실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양측이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라디오 진행자 션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를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좀 더 창의적일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추가적인 진전 사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주요 현안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제기할 것임을 내비치면서 북한 측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임무는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임무라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자신이 동석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들의 만남이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ove to bring them back to the table. I understand that the U.S. is trying to arrange a working level.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은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94년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거 약속했던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면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미국이 정의하는 안전 보장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Well, sometimes the North Koreans have a very fluid definition of what security guarantee means.
안전 보장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경제적 혜택, 국교 정상화,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한 것을 안전 보장으로 거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은 이전에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ally wants is an end to the perceived hostile policy. Which they define as the ROK-US alliance.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한 동맹, 주한미군 주둔, 확장 억지력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핵 우산 제공으로 정의되는 적대 정책의 종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 보장 요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평화협정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uld under IAEA verification and monitoring destroy all the nuclear facilities and I would also add the enriched highly enriched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과 모니터링 아래 모든 핵시설과 영변 핵시설 외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제재 유예를 포함한 관대한 패키지로 응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자신은 이 패키지에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4자 회담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해 YG 어네스토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학한 선박은 미국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수입 업체인 한국의 에이머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역류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A사는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B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러시아 상공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딱 뜨거든요. 그 번호를 치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보내온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선주, 그 서플라이어가 러시아 사람인데 강력하게 뭐 이건 안 자기야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YG 어네스토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란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부사 통관됐어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배, 똑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예요. 그게.
만약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YG 어네스토어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만이 아닙니다. BOA 취재 결과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 역시 선주가 도영시핑이었는데 도영시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리노의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카트리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도영시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포항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부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며 광고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최근 집단체조 공연을 필수 관광 코스로 포함하는 등 제재 국면에서 달러 확보를 위해 관광을 돌파구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14일 웹사이트 관광 소식란에 새로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이 글에서 북한은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일수는 3박 4일로 등산과 낚시, 온천 치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광 노정으로는 만물상, 구룡연, 삼일포, 해금강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소개한 금강산 관광 경로는 과거 한국의 현대 아산이 관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한의 관광객들에 소개한 방문지와 동일합니다. 북한은 또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삼일포와 바닷가에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심장병,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온천 목욕도 봉사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 관광 홍보에 열심인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해 달러 유입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을 일종의 타개책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석탄과 철광석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제재로 막힌 상황에서 관광은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앞선 지난달에도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재개한다며 관광객을 모집했는데 모든 관광 프로그램에 집단체조를 의무 관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공연의 좌석은 총 4개 등급으로 가장 비싼 VIP 좌석은 약 91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관광객 1인당 100달러씩 썼다고 가정할 경우 관광 수입은 1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이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you know, the amount of money, even if they had a lot of people going from the outside, I don't think it adds up. I doubt they make money on it.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해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과연 관광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의 지적은 실제 과거 북한의 무역 규모와 관광 수입을 비교해 볼 때 더 명확합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에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11억 8,09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17년 의류 수출로는 3억 7,200만 달러를 벌어 관광 수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지금보다 관광 수입 규모를 더 키우려 해도 현재의 제재 상황 속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윌리엄 유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호텔과 같은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ll,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to go in and build and equip and supply hotels.
호텔 투자는 대부분 사치품 금수 조치 결의에 저촉될 뿐 아니라 투자자 사업체의 평판이 악화할 위험이 있어 투자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편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23억 1,296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2억 9,404만 달러에 그쳐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인권 유린이 심각한 나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억류 국가 주간 행사가 15일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동등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가 억류 국가 주간을 맞아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쿠바 등 공산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 인권 패널로 참가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도 인권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관심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January 2017.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과거 미북 실무회담의 사례를 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면 아예 의제로 설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ter.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노스 선임 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약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비판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등을 미북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하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핵화와 인권을 함께 해결할 문제로 명백히 분류하고 있고 401조에는 제재 완화 기준으로 정치범 수용소 생활 조건 향상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태는 한국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자와 90년대 이후 공난의 행구를 피해 중국으로 떠난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더 이상 은폐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북한의 정보 통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의 약 60%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위 탈북자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외부 정보 유입으로 약 90%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now today, at least 60%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솔티 대표는 북한 정권의 가혹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류 국가 주간은 공산권과 비민주적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7월 셋째 주에 미 의회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1953년 연방의회 결의에 따라 선언됐고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뒤 차기 정권들이 전통을 물려받아 계속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일입니다.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가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의 선제 조건으로 전쟁 납북 범죄 문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전쟁 종전 결의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북한의 전쟁 범죄를 해결하지 않고 체결하는 모든 선언들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결의안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가족협의회 회원들은 16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한국전쟁 종전 관련 문구를 담은 국방수관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의 선결 조건은 북한의 6.25 전쟁 범죄 10만 민간인 납북 해결이라면서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가족회의 이미일 대표는 휴전회담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는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은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 하원이 가결한 국방수관법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한국전쟁 종전결의가 포함됐다면서 이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우리들은 전쟁 납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기에 그 누구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청산되는 참된 종전과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가족회의 입장문을 낭독한 하영남 이사는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겠냐고 반문하며 가족회가 바라는 것은 전쟁 납북 사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가짜 종전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납북자들이 생사간의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날 한반도의 온전한 종전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가족회의 입장문에는 미국 하원이 북한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종전결의안 철회와 종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 납북 범죄 문제 해결, 또한 한국전쟁 납북자 전쟁포로 실종자 문제 해결과 송환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가족회는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가족회는 이에 따라 우편으로 입장문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2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해 한국전쟁 종전 관련 내용을 담은 국방수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칸나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추진한 종전 관련 조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무역 갈등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행보에 안보 불안을 느낀 일본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계속 마찰을 빚으면 미국의 대북연합전선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을 박승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분명 잘 알고 있을 일본이 왜 마찰을 감수하고 한국의 무역 통제를 하는 걸까요?
My understanding is it really doesn't stem from the forced labor court cases. You know, that's part of a
단순히 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 한 건만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 측 수사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사이 계속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우대국들과 정례적으로 하는 실무급 양자협의조차 2년째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불신과 의심이 이미 깊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과거사 관련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You know, some concern in Japan that you know when the New York Times report came out, for example, about this idea that the U.S. made.
물론 과거사 판결이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기저의 문제는 일본의 안보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예전만큼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예컨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에서는 우려가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깜짝 방문해서 보여준 행보는 과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더 단호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일본 사회에 많은 의문을 던져줬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일본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건가요?
I think the vulnerability piece is more on the U.S. side, or that sense of increased vulnerability.
그렇습니다. 일본의 안보 불안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현 미국 정부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그 후 북한에 당근을 더 주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나왔고요. 따라서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요소들이 일본 사회에 대북 안보 불안을 조성했고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 중재자 역할로 적극 나서야 할까요?
I think we can definitely facilitate communication. I think right now in particular this latest export control move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상호 불신을 푸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중재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의 편에서 평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대화 촉진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무역 통제 조치는 한일 간 수많은 오해와 소통 오류로 빚어진 측면이 큽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본산 수출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북한 수중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I think there are some facts there, but I think they date back relatively far.
그 발언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다 해도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근에 한국이 물자 관리를 잘못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난해 석탄 수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게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정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면요.
이번 사태가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Certainly I worry about its potential impact on trilateral cooperation and you know we've managed to
현재까지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이 계속되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3국이 단결된 전선을 형성하는 데 애를 먹을 것입니다.
네, 미 국방장관 동아시아 정책 고문을 지낸 제임스 쇼프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최근의 한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이미 올해 장마가 시작된 거죠?
남한에서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서 중부지방까지 동시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자주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며칠 늦게 시작됐는데요. 북한의 경우 보통 7, 8월이 장마철인데 올해는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15일 보도를 들어보시죠.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올해 7월 중에 장마가 시작되고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에도 이미 폭우로 일부 지역들에서 침수 현상들이 나타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옥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장마 기간 동안 해갈이 될까요?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마전선인데 두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 가을 장마도 생성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한반도를 우기로 보고 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장마는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북한은 지난해 가뭄 피해가 커서 심각한 식량난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또 홍수 피해도 발생했고요.
네,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고 곧이어 8월에 연이은 홍수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8월 23일 태풍 솔릭이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강타해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황해 남북도에서 폭우로 2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적어도 76명이 숨졌습니다. 또 1,758채의 가옥과 56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8월 중 유실된 농경지만도 17,000헥타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 그리고 피해인데 늘 보면은 남한보다는 북한 쪽의 피해가 더 큽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 세계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상 예보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기상 장비가 노후화되고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북한의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국제 적십자산은 평양, 신의주, 원산, 개성, 희천, 청진, 함흥에 위치한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텐트, 개인 위생용품, 간단한 취사도구와 식수,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가 예상된다면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댐과 제방 등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하수구와 배수구 막힌 곳을 정비하고요.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개 폭우에는 천둥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산처럼 길고 뾰족하며 금속성인 물품을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하고요.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은 피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 있을 경우에는 빨리 하산하고 강과 계곡에 있었다면 급히 높은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장마철 기간 여러 가지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사람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물로 인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 즉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도 큽니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핀 음식은 버리고 음식과 물은 끓여 먹어야 합니다. 또 세균이 옮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장염과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오는 2020년 4월까지 완전히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유럽연합 탈퇴 후 영국을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이른바 백스톱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민주당 여성 의원의 겨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가 최근에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들여왔는데 이 터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추가 계획을 내놨습니까?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5일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오는 2020년 4월까지 완전히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진압 3주년을 맞아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들여온 그 미사일 부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이 터키는 러시아산 방공 항공 시스템 일부인 비행기 8대 분을 들여왔고 네. 앞으로 더 많은 부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시내 가호가 있다면 내년 4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S-400은 이란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우려를 나타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 크게 반대했는데요.
예.
지난 12일 터키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인도분을 지난 12일 들여놨습니다.
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15일 연설에서요. S-400 도입은 전쟁 준비가 아닌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는 러시아와 공동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터키와 나토, 나토와 터키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하나씩 짚어보죠.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터키의 S-400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러시아 미사일은요.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무기 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산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고 F-35 생산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이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 측으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또 뭔가요?
예, 구매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터키 정부가 밝혔는데요.
예?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 대신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권유했는데요. 이 터키는 이 패트리엇 미사일이 비싸다면서 이 S-400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정말 그 터키의 S-400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F-35 계획에서 터키를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훈련받던 터키 조종사들 훈련이 중단됐고요.
네.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F-35 부품의 인도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는 터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금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에 따라서 터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국방산업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나 미국 금융기관 접근 금지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S-400을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14일 주요 언론사 간담회에서 제재를 면제하거나 미룰 수 있는 권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S-400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터키가 유럽 국가들과 또 다른 문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터키의 키프로스 연안 가스 시추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5일 EU 외교장관들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터키가 왜 키프로스에서 시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 키프로스는 동지중해의 섬나라인데요.
예.
그리스계 주민이 대부분인 키프로스 공화국과 튀르크계 주민이 대부분인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으로 분단돼 있습니다.
네네.
이 국제사회는 키프로스 공화국만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요. 키프로스 공화국은 유럽연합 EU 회원국입니다.
네.
그런데 터키가 지난 5월 시추선을 파견해서 이 키프로스 연안에서 천연가스 탐사를 위한 시추를 시작한 겁니다.
네.
이에 키프로스 공화국은 이 터키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국 해역을 침범했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자국이 지원하는 북키프로스도 키프로스 해역의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서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측에서는 키프로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16일 유럽연합이 터키의 시추 활동을 불법으로 강조해서 제재를 결의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총리를 뽑기 위한 경선 토론회가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집권당 집권 보수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경선 토론회가 15일 열렸습니다.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이 이 자리에 섰는데요. 두 후보 모두 백스톱을 파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스톱이라는 조항이 뉴스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요. 브렉시트 시한과 일방적인 탈출구 또는 백스톱을 위해 공을 들인 모든 장치를 없애겠다면서 이 백스톱은 근원적인 문제로 영국을 하나의 시장과 관세에 묶이게 함으로써 국가를 분열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백스톱이 뭐길래 이렇게 차기 총리 후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네, 이 원래 이 백스톱은요,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에서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물을 뜻하는데요.
네네.
이 안전장치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 백스톱은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물리적인 국경, 그러니까 하드보더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백스톱이 북아일랜드와 관련 있는 그런 조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지금은 양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엄격한 국경 통제와 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이를 유예하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백스톱 조항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자, 백스톱은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 전체는 사실상 유럽연합 EU의 관세 동맹에 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브렉시트는 그만큼 늦춰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이 백스톱 조항을 반대해 왔는데요. 이 헌터 장관까지 백스톱을 폐기하겠다고 나오면서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하고 그러면 이 두 후보가 내놓은 대안은 어떤 겁니까?
국경선 밖에서 통관 검사를 하는 것 등을 제안하면서 두 후보 모두 메이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 전체를 파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후보가요. 앞서 백스톱은 중요하고 소중하다면서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 간 백스톱을 둘러싼 논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 차기 보수당 대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전체 당원 16만여 명이 참여하는 우편투표를 통해서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새 대표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테레사 메이 총리로부터 영국 내각을 이끄는 총리직을 인수하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16일 하원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표결이 진행됩니다.
네,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6일 표결 처리합니다.
네.
이 결의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는데요.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요. 공화당 의원들도 당보다는 나라를 우선해서 결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뭐 공화당 의원들의 연설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또 15일 기자회견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여성 진보파 4인방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일한 오마르, 라시드 탈리브 그리고 아이아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들 4명을 꼭 집어서 비난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정황상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해보죠.
네, 이들 4명 의원은요, 차례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일한 오마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이나 성, 종교 그리고 이민 신분으로 미국을 분열시킨 것만 아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백인 인종주의를 대변한다고 오마르 의원이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레슬리 의원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 발언에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 의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합심해서 좀 비판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공화당 쪽 반응도 볼까요?
대체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논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밋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해당 발언이 파괴적이고 분열적이며 무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롬니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그런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롬니 의원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고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한 초선 상원 의원인데요.
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15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된 말을 인종주의적 발언으로 여긴다면서 이런 비판을 우려하냐고 물었는데요. 자기 말에 동의하거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 불만이 있으면 미국을 떠나면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예. 자, 16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5일에 이어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들 여성 의원이 연방의회 역사상 가장 혐오주의적이고 더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이 이들을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급진적인 좌파 의원을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싫고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 떠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30도,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8도, 강계는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기온은 양쪽 지역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고 개성은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 30도입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고 해산과 풍산, 김영권, 평강, 삼지연 지역은 오후 한때 가끔 소나기 내립니다. 함흥해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8도, 해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9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7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에는 18도,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 핵무기 제한협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핵 군축을 목표로 이날 실무 접촉을 진행한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차관이 각각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전 이후 미러 주도로 진행된 핵군축 체제에 중국을 추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제네바 협상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공식 탈퇴를 2주 정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신형 9M729 미사일 등을 통해 INF를 위반해왔고 유럽인과 미국인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며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6개월 안에 러시아가 관련 미사일 체계를 전량 폐기하지 않으면 INF는 파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EU는 오늘자 관보를 통해 개인 57명, 기관 9곳 등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으로의 여행이 제한되고 EU 영내 자산 동결을 비롯한 제재 조치가 계속 집행됩니다. EU는 어제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 갱신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EU 측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 금융사기 연관자 4명을 지난해 4월 19일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단에는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지금보다 개인 제재 대상이 2명 많았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변한 것은 대상 추가보다 개인의 사망을 비롯한 신변 변화 요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이 남측과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려고 하는데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 협상이 일정이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의 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측과의 합동 군사 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실무 협상 개최와 관련된 일정을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미국과 한국 당국이 한국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는 동맹 19-2 연합 위기관리 연습은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연습이 자신들을 겨냥한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오늘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S-400 미사일을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대중연설에서 S-400 반입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전하고 미국은 그 미사일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시내 가호로 2020년 4월까지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서 S-400은 우리나라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라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와 이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 첫 인도분을 지난 12일 들여놨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제재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이 남아시아 일대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등지의 몬순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이재민들에게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은 각국 당국과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아시아 일대에 계속된 폭우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백만 명이 발생된 것으로 각종 지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